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근 미군이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파견한 것과 관련 오늘 북한이 선제적인 특수작전을 펼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통해서 미제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포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어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그린베레와 제75 레인저 연대, 공군 제353 특수작전단 등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군 특수부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참가 병력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특수작전은 추구하는 목적과 기도의 흉악무도함에 있어서나 동원된 역량과 수단의 규모에 있어서나 그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한국 주요 정당들의 후보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 가운데 화요일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하는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완승을 거둔 유승민 의원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서 만회할지가 관건입니다. 금요일 후보를 확정하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상남 도지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주도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추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의 지역 기반인 광주 전남과 전북 경선 압승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커진 국민의당도 대부분의 지역의 현장 투표가 마무리되는 주말쯤이면 사실상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예비 후보들이 몰려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권을 시장으로 충청권, 영남권까지 예비 투표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권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가 될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격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5일 시작됩니다. 오늘 진행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강경한 친중국파인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이 최종 개표 결과 777표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홍콩의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을 여성이 맡는 것은 람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5년 동안이고 선거를 통해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람 당선인이 새 행정장관에 당선됨에 따라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을 포함한 민주파 진영의 반대 시위와 반중국 움직임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 EU 탄생의 모태가 된 로마 조약 서명 60주년을 맞아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단합을 강조한 로마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EU는 대담하고 미래를 내다본 시도였다고 밝히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뭉쳤고 유럽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지속적인 통합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점에 공감한 정상들은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함께 행동하되 필요하면 다른 속도와 강도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각 나라들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베이징에 이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한층 압박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이후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북한 문제를 물론 논의를 했겠죠. 윤국한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가 대북정책특별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과 뭔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방문의 배경인 텐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바로 그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부장과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했을 겁니다.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하나의 중국 문제라든지 또 환율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북한 핵 문제에만 집중하지는 못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러슨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직후에 베이징을 찾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그만큼 시급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조셉 윤 특별대표는 카운터파트 말하자면 중국 외교부의 상대방이죠.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났습니다.
네.
이 만나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그 발표 내용으로 보면요. 두 수석대표가 이 한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교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조셉 윤 특별대표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재검토 중인 대북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진행 중인 논의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두 당사국은 6자회담의 주축 멤버인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네.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가 그 대화의 초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중국 가기 앞서서 한국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 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그 이제 언지를 주고 갔는데 막상 중국에 가서는 상당히 그런 민감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논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놓고 한국 일각에서는 조금 좀 미흡했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잇따라서 조셉 윤 특별 대표가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조셉 윤 대표 22일 서울 방문해서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실무당 당국자인데요. 조셉 윤 대표는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뒤이어서 중국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조셉 윤 대표는 중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외교부의 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22일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틸러슨 장관의 그 한중일 3국 순방 결과를 바탕으로 미한 공동의 그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셉 윤 대표는 서울에서 크게 그 세 가지 대목의 얘기를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에 중국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그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아마 논의했을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이어서 현재 그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내용 이것이 아마 뭐 지금 거의쯤 내부적으로 됐을 테니까요.
네.
이것을 한국에게 아마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뭐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세빈 대표가 서울에 있을 적에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세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는 결코 그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에 이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요. 조셉 윤 대표가 사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밝혔겠죠?
그렇습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말 그대로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북한이 그 20발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에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고요. 지난 7일에는 사드의 첫 장비가 미 본토에서 날아가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각종 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5일부터 중국은 중국인들의 그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중지시켰고요. 또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죠. 롯데에 대해서도 불매운동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뭐 항의, 보복 뭐 이런 것을 못하고 다만 한국에 대해서만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점인데요. 최근 그래서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서울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중국 베이징을 가서는 북한 문제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셉 윤 대표에게 한국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조셉 윤 대표가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사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그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에 좀 그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처음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차츰차츰 아예 이제 정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춰가는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보복을 단계적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이게 중국 정부의 말하자면 체계에서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보복 조치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앞서 최 기자가 중국 당국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틸러슨 장관과 왕이 부장이 회담한 후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사실 거의 전혀 언급을 안 한 것이 주목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미국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이 중국 측에 많이 뭔가 너무 양보를 하고
네.
저자세 외교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네.
조셉 윤 대표가 나중에 이 사드 문제를 분명하게 중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은 물론 당연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목되는 것은 이것을 공개리에 그 틸러슨 장관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관심사였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측이 두 외교장관의 회담 직후에 서로 공유하고 또 협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은 점
네.
이런 점을 좀 주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말하자면 톤을 보였던 것과는 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보면 틸러슨 장관이 언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하게 좀 보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회담 이후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환영하는 결과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예,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조셉 윤 대표가 베이징 방문 후에 서울로 돌아와서 바로 틸러슨 장관이 분명히 입장을 전했다. 중국 측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 내 그런 기류들을 네. 10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의회에서는 이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국 당국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결의안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드 배치는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 부분이 중국 당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면서 한국 당국을 보복을 가하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네.
사드는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동맹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이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 행정부가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말하자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고요.
네.
바로 이 미국이 배치하려고 하는 또 주한 미군 보호도 중요한 목적인 그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 의회 차원에서 이런 뭔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중국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전후해서 계속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틸러슨 장관이 다녀간 이후에 중국이 약간 좀 더 그 강조점을 협상 쪽에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대화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 현상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에서는 지난 20년간 대북 지원과 외교를 통한 협상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국에서도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상당히 그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틸러슨 장관의 그 발언이 알려지자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번 틸러슨 국무장관과의 베이징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갑자기 지금 생겨난 그 현상은 아니고요. 지난번 북한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협상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중국은 동시 병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북한의 비핵화하는 건 좋은데 비핵화만으로는 안 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 평화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뭐 육자 회담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오래 전에 이미 밝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일각에서 육자 회담은 이제 없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중국의 일련의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요?
물론 현재 대북 정책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와중이니까 뭐 공식적인 입장으로 뭔가 밝힌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핵 6자 회담은 사실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에 그동안 2003년 이래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던 건데요. 물론 네. 2008년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고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유는 어땠든 간에 6자 회담이 재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좀 상당한 변화가 그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핵 6자 회담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봤는데 이뤄진 게 없다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고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이 다자간 회담의 효용성에 대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네.
사실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쪽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쌍중단, 중국 측의 표현으로는
네.
쌍중단의 쌍궤 병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매일 브리핑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왕이 부장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핵 문제를 놓고 북한이 도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라고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1차적으로 쌍중단은 미국은 한국군과의 정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북한은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
네.
이렇게 양쪽이 각각 중단을 먼저 한 다음에 쌍궤 병행이라는 거죠.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비핵화와 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네. 전환하는 방안을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미국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쌍중단으로 얘기하는 것은 쌍중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 말하자면 금지를 어기고 하고 있는 불법적인 활동이고 미국의 그 한국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고 또 오랫동안 정례적으로 해왔던 그리고 또 이것 자체를 북한에도 통보하고 주변국들이 참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네.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동시에 놔두고서는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는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나왔는데요. 잠깐 그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And so I think it has to be a full court press that as Secretary Tillerson said, There's no option off the table.
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강경 노선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다른 전직 관리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워싱턴에 있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1일 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직 관료들이 나와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클링턴 그 행정부 시절에 그 국무장관을 했었고요. 또 국무장관으로는 유일하게 현직에 있을 적에 평양을 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만나기도 한 인물인데요. 아, 이날 그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는 종류가 많다 그러면서 영리하고 특정 대상을 겨냥한 제재, 매우 신중하고 아주 촘촘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그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그 워싱턴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김정은 정권 위험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 것이 그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부시 그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헤들리 씨도 이날 그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 현 상황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북한 정권에 금융 압박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제재를 분명히 강하게 해놔야 대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강 나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과 관련한 여러 주변국들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들 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양새로 드러날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거에 앞서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미국의 워싱턴의 여러 연구소들이죠. 싱크탱크,
네.
전직 관리 이런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매체들 이런 데서는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일 텐데요.
네.
크게는 사실 대북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재와 압박으로 가느냐
네.
그러면서 여기에 또 군사행동 선제 타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강한 압박 제재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관심사인데요.
네.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물론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
네네.
이게 관심사고 또 거기에는 물론 다양한 그 외부의 견해 주변국들의 입장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도발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네. 다 종합적으로 가만히 될 텐데요. 그 미국 언론들 일부가 지금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의 방향에 대해서 간간히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이 방향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대화나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겠다. 이런 쪽이 현재로서는
네.
굉장히 좀 더 주류의 그리고 또 좀 압도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대북 선제 공격, 말하자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수준이 미국의 본토에까지도 위협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 중 사실 여러 가지 선택도 아닌데요. 그중에서 이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대화를 일단은 배제하는 듯한 그런 기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자 그렇다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뭐가 다르냐? 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또 의회에서 분위기를 봐도 역시 강경 기류가 감지가 되는데요. 미국 하원에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이 법안 내용 잠깐 최영기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 그 미 의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더욱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북한의 달러화 미국 돈 그 달러와 거래를 차단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것이 취지입니다. 미 하원에 21일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 이런 제목이 내용의 그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에드로이스 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한층 그 수정 강화한 그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의 그 달러와 거래를 금지해서 북한을 그 미국 금융망에 완전히 그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다른 나라 화폐로 북한 원화를 환전할 때 잠시 달러화로 교환하는 그 이른바 유통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또 미국과 대리 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 정부의 해외 달러를 쓰는 그 해외 거래를 더욱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재 대상의 광물, 금, 은, 석탄 이런 그 광물의 종류를 확대를 했고요.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토록 했습니다.
네. 자, 이건 하원 얘기였고요.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사실 상원에 이번에 그 발의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의 후보로 예비 경선 후보로 나왔었던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네.
하원에는 사실 이미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공이 이제 그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인데요.
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에서 부시 행정부 때 삭제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시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물론 북한이 계속해서 이 도발적인 행동,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북한 정권 차원에서의 국가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정법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김정남 씨 사례가 VX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 화학무기에 의해서 독살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재지정이 돼야 되는 이유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하원과 상원에 계류돼 있는 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이 김정남 살해 사건 이것이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결국 밝혀지느냐 공식적으로
네.
이 부분의 그 상당 부분 법안이 의결되느냐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금지된 화학물질을 테러에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핵심이 되겠군요. 자, 다들 궁금해하는 것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과연 언제 이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언론들의 보도로는 3월 말 무렵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검토 팀이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핵심 실무자들이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국무부만 하더라도 틸러슨 장관 외에는 부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네.
이 자리까지 북한 문제를 다룰 말하자면 고위 사령탑들이 전혀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려면은 임명된 이후에도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올 상반기 이전에 그것이 다 채워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말이나 4월 초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네.
아, 미국 언론들은 어쨌든 멀지 않은 걸로 늦어도 수주 내에는 그 재검토가 공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국 의회 그리고 행정부 쪽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2일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국방부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 22일 오전 그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종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 분석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 미군 그 태평양 사령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강원도 갈마 부근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감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몇 초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 교도통신도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한국 그 해군 그 이지스함이 당시 그 동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그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평안북도 그 철산군 동창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용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쏜 지 16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나 수량 같은 것은 파악이 됐나요?
미사일은 일단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딱 규정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네.
앞서서 실패한 미사일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네.
중거리, 무수단 계속해서 몇 차례 실패를 했었고요.
네네.
이 북극성 2형 미사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 그 시험 발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도 뭔가 공개리에 발표한 것도 없고요. 특히나 감시 정보 정찰 기구로는 미사일이 최대한 공중으로 어느 일정 정도 높이 떠야 이것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의.
네.
그런데 이것은 발사한 지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 분석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전문가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러면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한국군은 그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그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을 그 3월 1일부터 그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독수리 훈련 또 키리졸브 연습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로 잠시 돌아가서 미사일의 그 구체적인 종류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발사하자마자 뭐 수초 만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분석 중인데요. 다만 관측통들은 그 몇 가지 징후를 볼 때 이것이 무수단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죠. 무수단 미사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미군과 한국군이 최신 그 정보위성으로 파악해본 결과 이것이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됐고 이것이 그 궤도형, 그러니까 전차, 탱크처럼 생긴 전차형이 아니라 바퀴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전에도 그 무수단 미사일 그 이동식 바퀴가 달린 곳에서도 발사됐기 때문에 무수단 미사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 있었던 것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인데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양이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방송 잠깐 들어보실까요?
사용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 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오보도 주시며
네. 자, 방송 내용 들어봤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대형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걸 한 뒤에는 그 어떤 과정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예, 앞서 그 북한의 관영 매체 그 방송을 들으시면 새로운 형태의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네.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이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네.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공통된 분석이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ICBM 개발에서 한 발자국 더 진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그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남은 것은 이제 대기권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네.
그런 기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고열을 이겨내는 탄두가 그 기술 하나만이 남은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북한이 앞서 주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그 북한은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물론이고 소형화, 다종화 이런 것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재진입 기술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재진입 기술이 쓰는 것은 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발사돼서 한 5,000km 이상 날아가는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네. 이것이 워낙 장거리를 날아가다 보니까요. 계속 대기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되면 일단 대기권을 나가서 성층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주로 나갔다가 네네.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것이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그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 미국이나 그 한국의 그 과학자 전문가들은 좀 이것에 대해서 좀 그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탄두, 그러니까 ICBM 미사일의 맨 앞에 있는 탄두부가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적에 그 엄청난 그 열과 압력을 그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견디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다시 재진입의 그 탄두가 들어올 경우에 그 음속의 24배, 마하 24, 그리고 탄두부의 온도는 섭씨 한 6천에서 8천도까지 그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탄두부가 일종의 그 플라즈마 상태, 고체나 액체 기체도 아닌 그 굉장히 특수한 상태가 돼서 표면이 깎여 나가는데요. 이 깎여 나갈 때 그 속에 있는 그 어느 정도 일정하게 깎여 나가는 건 물론이고 안에 있는 탄두를 그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아, 중요한 일인데요. 북한은 지난 그 3월에 그 대기권 그 재진입 환경 모의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또 사진도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당시 한국군의 그 추정에 따르면 당시 실험 환경이 1500도에서 1600도 정도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대기권에서는 한 6000에서 8000도의 그 고열을 건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단 그 낮은 1500, 16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그 실제로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또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은 뭐 여러 번 발사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성공한 이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한국과 미국에서는 아,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같은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좀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이 연달아서 이런 실험들을 하자 이제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앞으로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 아, 이런 또 언론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한 소식, 또 미 의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모처럼 집에서 여유 있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KT 기가 인터넷. 당신과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당신과 방송국을 만들고 어디서나 우린 함께해요. 나는 KT 기가 인터넷.
아, 기가 인터넷 시에로 나오고.
광고를 보던 탈북자 김영수 씨.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렇게 눈빛이 반짝이는 걸까요?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집에 가면 컴퓨터가 있고 또 사무실에 가도 이제는 노트에 뭐 원주필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컴퓨터로 이제 다 작업을 하고 사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도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하는 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앞섰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좋다는 것은 그 속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광고를 보니까요 기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좀 오늘 대리점이 들려서 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은 마음 먹고 기가 인터넷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대리점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기가라는 건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 예? 기가라는 뜻이 뭐예요?
옛날에는 백 메가라서 광랜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기가라고 쓰지 기가.
아 단위가 이름이죠? 단위 이름 뭐 메가 예. 기가 하는 것처럼?
예. 1,400개가 1,000메가가 1기가.
아 이제 생각난다. 그 단위 배울 때 뭐 메가 기가 뭐 이러고 했던 거네 여기에. 그럼 메가에 뭐 몇 배다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메가에 5배 10배를 보시면 돼요. 속도가.
속도로
네, 그리고 되게 네. 지금 TV 화질보다도 그 TV가 도저하지? 최대한 낼 수 있는 화질을 내요. 네. 인터넷도 빠르면. 왜냐면 인터넷 TV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TV 그 최근에 나온 거 1년 전에 사는 건데
아, 그러시면은 정말 좋은 화질이 필요하겠네요. 그 화질보다도 더 좋은 화질을 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상호, 차이가 상호 하시는 분들은 다 썼다고 하니까
그 차이가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커요.
인터넷의 속도도 빨라지고 텔레비전 화면의 선명도도 좋아진다는 설명을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요금에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 원래 그건 원래 인터넷이고 지금 거는?
지금 이제 기가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아, 기가 인터넷. 아,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원래, 원래 인터넷이 원래 그게 얼마짜리였었나요? 우리 쓰던 게.
요금 한번 봐드리고 차이 안 나죠?
네.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빠르면 좋죠.
네, 빠르면 좋죠.
네, 인터넷이 좀 빠르면 좋죠. 아, 그런 거 있었네요. 근데 그 요금 차이가 얼마 되는지.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또 그때.
실질적으로는 네? 거의 한 네? 5천 원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고객님 어차피 핸드폰 하시면서 결합하시면은 네? 추가적인 인터넷이 5천 원이 할인이 들어가요.
네.
지금이랑 인터넷 비용 차이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가 순수하게 1기가짜리 인터넷이고 기가 네. 콤팩트라고 해서 500메가짜리가 있는데
네.
500메가짜리가 5,500원 차이 나는데
아.
어차피 지금 핸드폰 하시면서 결합한 기가로 해서 결합하면 5천 원이 할인 들어가요.
그럼 다 여기서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런 거?
접수는 저희가
접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유약 혹시 3년 이상 쓰셨나요?
3년 거의 되어져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네.
그냥 기가로 그냥 전환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네?
걔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만 업그레이드 될 뿐인데
네?
제가 한번 위약금이라는 걸 조회해보고요.
네,
지금께 위약금이 없다고 하면 폐지후 재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거를 옛날 그냥 구형 걸 해지를 해버리고 기가로 새로 가입을 하시는
네.
건데 이러면 상품권이
네?
나오시거든요.
네.
그 부분 어차피 요금 차이는 안 나시니까 그게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네.
대리점 직원이 요금 비교를 마쳤나 본데요.
그 인터넷 지금 원래 쓰던 게 4만 얼마에 있었죠? 4만 얼마이지 않았었나요? 원래 인터넷 그 비용 나가는 게?
지금 가입서 한 4만 5천 원 내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됐었죠?
4만 6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내고 계세요.
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계를 해봤어요.
네.
지금 인터넷은 지금 속도보다 5배 이상 빨라지고요.
아, 그래요? 오.
네, 기가
5배는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5배보다 더 빨라요.
더 빨라요?
네. 기가도 기가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일단 TV는 두 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두 대까지 설계를 해드렸고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고객님이 일단 요금은 만약 가능하시면
네.
그 재약정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손해니까
네.
해지 후 재가입을 해서 고객님 쓰시는 상품들을 모두 해지하고
네.
저희가 새 상품으로 들어가 드리면 뭐가 좋냐면 금액적인
네.
부분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4만 4천 원, 4만 5천 원 나오실 건데요.
네.
뭐가 다르냐면 상품권이 나가요. 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상품권도 받고 상품도 더 좋은 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과 비슷한 요금을 내면서 훨씬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텔레비전 화면도 더 선명해진다는 직원의 설명을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욕심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예, 남들은 벌써 이게 지금 나온 지도 이제는 작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예, 기가 인터넷, 그러니까 원래 쓰던 예, KT에서 나오는 원래 인터넷 말고 예, 기가 인터넷은 보통 그 배수가 5배부터 10배까지 빠르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빠른 예, 속도의 인터넷이 나온 지 오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로 여쭤봤는데요. 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 빠른 인터넷이지만은 예, 제가 만약 지금 쓰는 핸드폰을 통신사를 변경해가지고 KT로 한다면 원래 기가 인터넷을 설치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예, 한 달 쓰는 비용이 예, 그래야 예, 혜택을 준다는 거죠. 원래 쓰던 저희 집에 있는 인터넷 그리고 TV 네, 그리고 집전화까지 다 해서 한 달에 4만 5천 원이 들되는데 지금보다 부는 돈이 한 천 원 더 부는다고 합니다. 예, 천 원이면 1달러도 안 되죠. 예, 한 0.8달러 되겠나요? 이 정도밖에 안 드는 돈 들여가지고 더 빠른 인터넷을 쓴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가 인터넷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탈북자 김영수 씨. 기가 인터넷 설치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7년 3월 26일 오늘 운명교향곡과 전원교향곡, 월광소나타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 작곡가 루트비 판 베토벤이 서거했습니다.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빈을 포함한 유럽의 문화 중심지를 순회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고 현악 사중주와 교향곡, 비창 등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활발한 창작 활동을 벌이던 31살 때부터 귀병으로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베토벤은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베토벤은 부르의 명곡인 운명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사에 큰 기여를 한 베토벤. 그는 1827년 오늘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79년 3월 26일 오늘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30년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고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No more war, no more bloodshed, no more bereavement.
두 해 전인 1977년 아나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계속해서 정치적 협상을 벌인 결과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 아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6개월 뒤인 1979년 오늘 아랍권에서는 최초로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양국의 평화협정 조인식은 미국 백악관 잔디밭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지도자는 협정이 체결됐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It is a historic turning point of great significance for all peace.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중동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이후 1981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기념식장에서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최근 미군이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파견한 것과 관련 오늘 북한이 선제적인 특수작전을 펼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미제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입장을 충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그린베레와 제75레인저 연대, 공군 제353 특수작전단 등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군 특세 부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한반도 파견 병력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3천여 명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특수작전은 추구하는 목적과 기도의 흉악무도함에 있어서나 동원된 역량과 수단의 규모에 있어서나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주장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한국 주요 정당들의 후보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 가운데 화요일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하는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완승을 거둔 유승민 의원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서 만회할지가 관건입니다. 금요일 후보를 확정하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온 태극기 집회 주도 세력의 지지를 받는 김진태 의원의 추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의 지역 기반인 광주 전남과 전북 경선 압승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국민의당도 대부분 지역의 현장 투표가 마무리되는 주말쯤이면 안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가운데 사실상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예비 후보들이 몰려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까지 예비투표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권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서 결선투표 없이 대선 후보가 될지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격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홍콩 행정상관 선거에서 강경한 친중국파인 캐리 람 전 정무사장이 최종 개표 결과 777표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홍콩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직을 여성이 맡는 것은 람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5년 동안이고 선거를 통해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람 당선인이 새 행정장관에 당선됨에 따라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을 포함한 민주파 진영의 반대 시위와 반중국 움직임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 EU 탄생의 모태가 된 로마 조약 서명 60주년을 맞아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단합을 강조한 로마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EU는 대담하고 미래를 내다본 시도였다고 밝히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뭉쳤고 유럽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전해드리는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에서는 빛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함경도 지역에서 오늘 밤까지 강수량은 5mm 내외, 적설량은 1cm에서 3cm입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다가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저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구름이 약간 걷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m에서 1.5m, 서해에서는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다가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고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